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30일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을 알아오다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개혁과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용인한 냉전 종식의 주역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57조 원, 미화 424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원으로 확정해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에 올해보다 9.4% 늘어난 5조 2,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도 31일 방위비 예산 요청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그러나 예산 내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2월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 지침을 수용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11호 태풍 힌남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5m의 초강력 태풍입니다. 힌남노는 지난 28일 발생한 이후 최고 등급으로 세력이 커졌고 올 들어 발생한 11개 태풍 중 가장 강력합니다. 태풍은 남서쪽으로 이동하다 오늘 한반도를 향해 북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입니다. 태풍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는 5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남부 애리조나 주지사가 30일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사무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듀시 주지사가 차잉원 총통과 기업인,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양자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특히 듀시 주지사의 이번 타이완 방문이 애리조나주에 지어지고 있는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의 120억 달러 규모 공장에 대한 공급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지난 2020년 미국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애리조나주에 5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공장을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듀시 주지사의 방문은 이달 들어 미국 정치인의 다섯 번째 타이완 방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체 전선에 걸쳐 러시아 군 진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연설에서 러시아 군 병사들에게 도망칠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하르키우, 돈바스 등 전체 전선에서 활발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남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이를 미국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현지시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또 설리번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결국에는 녹아버릴 북극 그린란드의 좀비 빙하가 지구의 해수면을 최소한 10.6인치, 27cm 정도 높일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와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빙하학자들의 연구이고요. 지난 29일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연구의 골자는 녹았다가도 눈에 덮여서 다시 꽁꽁 얼어붙기를 반복하는 빙하의 균형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깨졌고 지금 당장 지구의 모든 탄소 배출 상황이 멈추더라도 그린란드의 일부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스며드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그런 상태의 빙하를 죽은 상태라는 의미로 좀비 얼음, 운명의 얼음으로 비유했는데요. 그 양이 그린란드 전체 빙하 부피의 3.3%인 120조 톤으로 해수면을 최소 25cm 높일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좀비 얼음이 녹는 시기를 금세기 말이나 2150년까지로 예측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면이 최소 25cm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이슨 복스 박사는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빙하학자는 뜨거운 차 한 잔에 담긴 얼음 조각 같다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게 녹게 돼 있는 그린란드의 좀비 얼음이 야기할 이 해수면 상승이 더 심각한 정도의 해일과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 만약 2012년대와 같은 최악의 해빙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더 많은 양의 빙하가 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78cm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항일 무장 투쟁론자인 박용만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보면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해주가 18도로 가장 높겠고요. 원산의 아침 최저 17도, 함흥과 청진은 15도, 중강 13도, 해산 10도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개성의 낮 최고 30도까지 오릅니다. 평양이 29도, 신의주 28도로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은 27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고요. 함흥은 낮 최고가 29도, 원산 28도, 청진 26도, 중강이 25도, 해산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1주년을 맞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대테러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요청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라고 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전 소련 대통령이죠. 사망 소식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40년 넘게 닫혀있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그리고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 밤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네, 고령이긴 한데요. 지병이 있었습니까?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병원 측 발표를 보면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증세가 더 나빠져서 자주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신장질환으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 대통령,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40년 넘게 이어졌던 냉전 종식을 피 흘림 없이 이끌어낸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종식이 구소련 해체로 이어지면서 이 구소련권 국가들 안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네. 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31일 공식 성명을 내고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렸는데요. 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복잡하고 극적인 변화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면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유족과 친구들에게도 애도를 전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결정과 이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는 할 수만 있었다면 이 소련 붕괴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네.
또 소련 해체를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연히 또 과거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는 네. 분석이 있습니다.
자,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고나 강연 등 활동을 해왔고요. 2019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2차 대전 승리 이 기념 행사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 때문에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해 왔습니다.
네. 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볼까요?
네, 세계 지도자들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앞다퉈 애도를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개혁 개방 정책을 말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소련 국민들을 오랜 고립과 박탈에서 벗어나게 해줄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유럽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자유 유럽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샀는데요. 존슨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시점에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소련 개방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했던 헌신은 모두의 귀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잠깐 짚어볼까요?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죠?
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IAEA 시찰단이 31일 이 원전이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IAEA 시찰단은 전날인 30일에 수도 크이우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네.
크이우에서 자포리자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네, 450km 거리인데요. 전문가 이 IAEA 시찰단이 여러 대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함께 탄 이 로이터 통신 기자에 따르면 이들이 31일 늦게 원전에 도착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임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원전 지역은 물론이고 자포리자까지 가는 길도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시찰단을 이끄는 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지금 우리는 전쟁 지역으로 가고 있다면서 IAEA 전문가들이 전선을 넘어가는 게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자포리자 원전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위치한 이 에네르호다르시의 친러시아 관리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60차례나 폭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임명한 에네르호다르시 당국자는 또 원전 행정동 건물과 훈련 건물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이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남부 지역 수복을 위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8월 30일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작업을 공식적으로 끝낸 날인데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철군 1주년을 맞아서 기념 성명을 냈습니다.
네, 성명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은 아프간 전쟁이 2001년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 대응해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어떤 적도 미국에 다시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이건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20년의 그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치러했던 대가도 컸죠.
네, 오스틴 장관도 그 점은 인정했는데요. 성명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의 희생과 비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려운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거는 중요한 논의고 사려 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프간 전쟁으로 전사한 미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사망자가 약 2,500명에 미국이 치른 전쟁 비용이 적어도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오스틴 장관은 20년간의 숭고한 봉사는 분명하고 이타적인 희생을 요구했고 2,461명의 미군 병사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으며 또 다른 많은 병사가 여전히 전쟁 후유증과 육체와 영혼의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큰 혼란이 있었죠. 민간인 피해도 컸는데요. 오스틴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미국 정부가 철군 과정에서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인들인 12만 4천 명의 민간인을 대피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군과 모든 계층의 미국인들이 이 아프간인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해 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미국의 대테러 활동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우리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테러 활동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 누구도 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의 수장을 제거했죠.
네, 지난 7월 31일 미 중앙정보국 CIA 주도로 알카에다의 두 번째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살해됐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알자와히리 사망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미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오스틴 장관도 성명에서 미군이 최근 몇 달간 알자와히리를 포함해 주요 테러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방위성이 방위비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소식이네요.
근데 일본 방위성이 31일 2023 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방위비가 여러 차례 걸쳐서 증액된 바가 있죠.
네, 일본 방위비가 지난 2022 회계연도까지 10번 연속으로 증액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이 새 회계연도 방위비는 전 회계연도보다 3.6% 증액된 수입니다.
네, 이 높아진 방위비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성은 이 방위비 요청안을 승인하는 자리에서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첫 해에 적절한 방위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5년간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이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에서는 이 새 회계연도 방위비를 제안하면서 주변국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네.
방위성은 이 중국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타이완을 압박하고 이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방위비가 일본 국내 총생산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네, 계산해 보면은 대략 1%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집권 이 자유민주당은 앞으로 이 비중을 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방위비가 무려 720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액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방위비로는 세계 세 번째가 됩니다.
네, 새로 제출된 일본의 방위비 항목에서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네요.
네, 방위성 요청사항이 이 미사일 공격, 방위체계, 무인차량, 우주, 이 사이버 안보 등 7개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이 기존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려서 이걸 대량으로 배치하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초고속 활공형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서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상자위대는 헬기 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수하는 비용, 대잠 헬기 추가 구매, 그리고 신형 초계함 건조 예산을 요청했고요. 항공자위대는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공중발사용 유도미사일 추가 구매 예산 등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방위성이 제안한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네, 향후 수정을 해서 오는 12월에 확정되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1일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된 방위비 가운데 이 예산 구체적인 예산 요구액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 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승인되는 방위비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기밀 서류 일부를 은폐하거나 없앴을 가능성을 미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 FBI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잠정 발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새로운 내용을 또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 문서를 찾으려는 정부의 수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일 밤에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마라라고 창구의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법무부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54쪽 분량에 달하는데요. 정부 기밀문서 회수를 둘러싼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간의 접촉이 시간순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류의 내용을 보면요. FBI는 지난 8일 마라라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100건 이상의 기밀문건이 포함된 총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서 가운데는 정부 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민감한 기밀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 문서였을까요?
네, 법무부가 관련 사진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사진에는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1급 비밀로 표시된 기밀 문서 여러 건과 함께 비밀, 민감한 특수정보라고 표시된 문건들이 마라라고 카펫 위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원래 마라라고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엄청난 양의 기밀 문건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왜 부적절하게 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수사관들을 오도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한테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부는 마라라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정보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보냈고 그리고 6월에 연방 수사관들이 마라라고를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당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수사관들에게 백악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마라라고 창고 한 곳에만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자료는 전혀 없고 또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연방 법무부에서는 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 기록이 은폐됐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압수수색에서 마라라고 창고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책상에서도 3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방법무부가 이렇게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죠.
네, 9월 1일에 있을 심리에 대한 대응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서 행정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논 판사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잠재적인 의사가 있지만 심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해당 심리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서류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29일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9일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의 사적인 접촉에 관한 일부 문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수 문건에 대한 검토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별조사관 임명 요청이 너무 늦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정치적인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FBI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FBI의 마라라고 압수수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FBI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로 법 집행 요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격을 보는 것이 역겹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곳은 없다, 결코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나는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그리고 FBI의 예산 삭감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30일에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웨크스 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의 법 집행기관 공격을 비판한 겁니다.
네. 자, FBI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마라라고 압수수색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FBI와 그리고 법무부를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지난 11일에는 무장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FBI와 국토안보부는 내부 게시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연방과 주의 법 집행기관 그리고 정부 관리 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공동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30일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언급하면서 의회 내에 Make America Great Again, 공화당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1월 6일에 일어난 일을 규탄하지 않는다면은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회에 난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이런 내용을 연설한 행사가 정부의 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 6월 18세에서 21세의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한 것을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총격 사건에 쓰이는 AR-15 소총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더 강력한 총기 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때라면서 공격용 무기 금지에 대해 찬성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고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은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집회를 연이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선거에서 경합주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겁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재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상적으로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포함해서 최근 이룬 입법 성과들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3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바이든의 민주당이 펜실베니아 지역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인들은 11월에 새로운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1일에 발표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021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앞선 해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은요, 미국인의 2021년 기대 수명은 76년 1개월로 떨어졌습니다. AP통신은 CDC 관리를 인용해서 2년 연속 기대 수명이 줄어든 것은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기대 수명이 앞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지난 2020년에는요,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7년이었는데요. 1년 만에 약 1년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앞서 학계에서 발표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연구팀은 앞서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서 2021년에도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수명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대 수명이라는 걸 다시 표현을 하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그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을지 기대되는 그런 평균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CDC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여성의 기대 수명은 79년이 조금 넘는 반면에 남성의 기대 수명은 73년으로 약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 모두 지난 2021년 앞선 해보다 약 1년씩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입니다. CDC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사망자 수는 46만 명이 넘습니다. 기대 수명 단축의 절반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다른 요인도 있네요.
네,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과 또 신장 질환 역시 기대 수명 단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CDC의 설명입니다. CDC는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숨진 사람은 10만 7천 명 이상이라면서 이는 앞선 해보다 거의 15%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CDC의 이번 발표에 앞서서 또 별도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지역별로 기대 수명이,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DC는 주별로 나타난 미국인의 기대 수명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와이에 사는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80년 7개월로 유일하게 80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이어서요, 워싱턴과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가 상위 5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기대 수명이 좀 낮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미시시피 주입니다. 71년 9개월로 유일하게 기대 수명이 71년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주 등도 72년 초반에서 73년 초반을 기록해 가장 기대 수명이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인종별로도 기대 수명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과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의 기대 수명이 이 팬데믹 기간에 6년 반이나 줄어든 65년을 기록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주민 다음으로는요, 백인 그리고 흑인의 기대 수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인종별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나는 요인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낮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소득 수준 차이 등을 꼽았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바람인데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까요?
네, CDC 사망률 통계 부문 책임자인 로버트 앤더스 씨는 2022년의 사망률은 지난 2020년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앤더슨 씨는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로 불리는 박용만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1907년 7월 박용만이 주도해 개최된 애국동지대표회에서는 향후 국내외 통일기관을 조직할 것, 이에 대한 준비로 각지에 통신국을 설치해 상호 간에 연락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둔전병제에 바탕을 둔 한인군사학교 설립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가인 한국교원대학 김도훈 교수는 한인군사학교 설립이 독립전쟁을 전개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박용만의 의지가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7월 이전에 바로 이제 회의 준비를 하면서 박용만이 이제 나중에 이승만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정학용 등등과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그럼 무엇을 할 거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힘을 썼던 게 우리 한인군사학교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에 붙이는데 그래가지고 이 그 회의에서 대표적인 회의에서 대표적인 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8년 당시면은 이미 고종이 한국에서는 강제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이라는 거를 의병전쟁이라는 걸 일으키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망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단체들을 전부 하나로 통일을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전개한 다음에 국권을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죠.
박용만은 애국동지대표회를 마친 뒤 자신이 운영하던 노동주선소 겸 여관을 윤병구에게 맡기고 1908년 가을 학기에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링컨으로 떠났습니다. 이해 9월 네브래스카 대학에 들어가는 박용만은 겨울부터 동료들과 함께 한인군사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도훈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회의에 통과가 되니까 군사학교 설립이 이제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박용만 선생 같은 경우는 군사를 할 훈련을 시킬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총기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하러 다니죠. 그런데 물론 이때 총기라는 거는 뭐 실제 총은 가질 수는 없던 상황이니까 이제 목총에게 그런 중심이 있긴 한데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을 하죠.
드디어 1909년 6월 해외 최초의 독립군관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가 커닝시의 한 농장에서 설립됐습니다. 한인소년병학교는 학기 중에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다 여름방학 때 입소해 평균 8주간 군사훈련을 받는 학예 군사학교 체제로 운영되었고 수학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인 안형주 씨는 박용만이 독립전쟁에 나갈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합니다.
한인소년병학교의 목적은 독립전쟁을 이끌 핵심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세워 현대식 군사훈련을 받은 장교들을 해외 동포가 많은 극동에 보내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훈련받은 군인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둔전병을 지휘할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 때 농사 짓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집에 가서 조총을 가지고 나와 영국군과 싸워 독립을 쟁취한 미국 민윤맨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첫 여름학기 생도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14세의 김용성부터 50세가 넘은 조진창까지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인소년병 학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커니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학교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10년 4월 헤이스팅스 대학 내로 이전한 한인소년병 학교는 그해 6월 두 번째로 개교했습니다. 그 당시 링컨 커니 지역에 살던 유일한 정양필 등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미시건, 뉴욕,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지에서 한인 유학생들이 자원 입학해 생도는 전년보다 배가 많은 26명이었습니다. 역사학자 김도훈 교수에 따르면 한인 소년병 학교의 교과 과정은 미국의 근대식 군사훈련과 군사고등학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인 소년병 학교의 일과는 오전에는 노동, 그리고 오후에는 군사훈련과 학습, 저녁에는 자습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이는 상당히 고된 일과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 반에 취침하는 15시간 반 군용 생활로 오전에는 5시간 농장에서 일하고 가장 무더운 오후에 3시간 군사훈련을 하고 오후에 학급에 따라 2시간 학습을 교실에서 하는 고된 일과였다.
안인 소년병 학교는 6년째인 1914년 6월 16일에 20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인 소년병 학교의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1914년 여름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의 직원 이누이는 네브래스카에서 순회 연설을 다니던 중 이 지역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 총독부 타도 계획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헤이스팅스에서 3일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무관 학교가 열린다는 말을 들은 이누이는 근처 한인 학생들을 만나 실상을 파악한 뒤 헤이스팅스 대학 학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헤이스팅스 대학 측이 한인 소년병 학교에 더 이상 시설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당시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은 강국끼리 경쟁을 벌이면서도 약소국 식민지화는 합리화제는 상부상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묵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묵인하였던 것이다.
일본 영사관의 항의 외에도 1912년 한인 소년병 학교 설립자인 박용만이 하와이 신한국부 주필로 초빙돼 하와이로 떠난 것, 그리고 소년병 학교를 후원하던 안재창 등 지역 한인들과 많은 지도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도 한인 소년병 학교가 문을 닫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가 쓴 저술인 미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용만에 따르면 한인 소년병 학교에는 6년간 17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복된 생도가 90여 명이었고 졸업한 생도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김동훈 교수는 한인 소년병 학교의 의의와 관련해 이 학교는 자치기관을 만들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지고 둔전병식으로 군인을 훈련해 독립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박용만의 구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한인 소년병 학교라는 게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라고 볼 수도 있죠, 해외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역사에서 배울 때는 1906년에 이상설 등이 그 간도 쪽에 서전서숙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건 교육기관이고요. 이 경우는 물론 둔전병식 그 훈련제도라고 하는데 둔전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했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둔전이라는 건 묵은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하고 어떤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 최초의 해외 군사학교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게 나중에 이 한인 소년병학교가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로 떠난 이후에 1914년경에 좀 폐교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이 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미국식으로 참전을 하고 또는 독립운동가로도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자신의 저서 박용만과 한인 소년병 학교에서 한인 소년병 학교 출신들이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재미 한인사회의 중경 지도자로 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영주 씨는 또 이들이 폐쇄된 미국 사회의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 한인사회에서 한인단체를 조직하거나 한인교회와 한국어 학교들을 후원해 명실공히 지역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박용만 세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 소년병 학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with you.
Are you still thinking of finding a new job?
Yes,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He's like that with everybody.
I am assuming that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No,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You are part of the show. 제가 잔에게 아직도 새 직장을 찾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다면서 상사가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속상하다고 답했습니다.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Take someone for granted.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의 가치를 모르고 당연시 여긴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존이 화난 이유가 상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시 여겼기 때문이죠.
It's frustrating because my boss takes me for granted.
나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 상사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I'm hoping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나는 당신이 나를 당연시 여기지 않길 바래요.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나는 당신을 당연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I'm sorry. I took you for granted.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는 것 말고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Take something for granted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ave to see David today.
Yeah, I saw him yesterday. He needs to go through another surgery.
Like the last surgery?
I think so. I'm so upset that he's sick. We've been telling him to try to eat healthy food and to exercise. You know, don't take your health for granted.
I keep trying. 데이빗이 아파서 병문안 간다고 하니까 존이 속상하다며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take your health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그럼 끝으로 상사가 나를 당연하게 취급한다.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My boss took me for granted.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thinking of finding a new job?
Yes, I'm upset that my boss takes everything I do for granted.
He's like that with everybody.
I am assuming that you don't take me for granted.
No, I never took you for granted. You are part of the show.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연하게 생각하다, take for granted의 여러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